성서 공부도 오랜만에 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인간의 죄와 벌 조금 들어갔다 말았는데요. 뭐 저도 다 잊어먹어서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인간의 죄와 벌,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서를 다안 읽어보셔도 이 부분은 알고 그뭐 신자분이 아니라도 이 이야기는 뭐잘 아시죠? 어쩔 때는 광고에서도 쓰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뱀이 등장해서 여인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진다라고 인간을 유혹하죠.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자신의 남자를 유혹해서 같이 따먹게 되고 그러곤 하느님이 이제 김새를 차리시고 인간을 찾았으나 죄를 지은 인간이 숨습니다. 그러고 하느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라는 책 이야기에서 가장 어떤 복잡한 이야기, 또 가장 철학적인 이야기, 가장 인간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없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짧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소제목인 이 죄와 벌이라는 이 제목이 어찌 보면 이 글에 담긴 진리를 조금 가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벌로, 죄와 벌로 가기 전에 그 앞선 단계를 이렇게 사실은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전 단계를 무시한 채그 마지막 결론적인 거, 죄와 벌에만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와 벌 이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죄와 벌을 먼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초대교회 때의 교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원죄이론 때문인 이유도 크겠죠. 뭐 아시다시피 원죄는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렇게 뭐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교리죠. 그래서 유아들의 세례, 제가 지난 강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았고, 하지만 부모된 마음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죽더라도 죽기 전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서 합당한 모습으로 보내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었죠. 국교가 되기 이전에는 어른들도 세례받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 세례주고 할 정신은 없죠. 밖에도 피해서, 맨날 어떤 것을 피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럴 여력이 없었지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럴 여유가 생기고 나니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그 유아 세례에 합당성, 왜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 당시에는 그 세례와 그 회개, 고해 성사가 거의 세트였거든요. 거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더큰 건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그 유아 세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도 죄가 있다, 그걸 원죄라고 한다. 그건 제가 지나갔는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풀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신학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당시의 원죄 이론의 합당성은 그렇게 중요한 요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 가는 그 지옥 아닌 지옥이 또 따로 있었죠. 교리상으로 그걸 림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교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이 사과 뭐 사과했겠죠. 그리고 야단과 하와 뱀의 이야기를 들을 때이 죄와 벌에 대해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것에서 죄와 벌은 최우선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주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중요한 나무가 두개 있었죠. 생명 나무와 선악과가 바로 이두 가지 나무의 존재가 이 이야기에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두 가지 나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는 먹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지를 못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얻게 된 게 무엇인가? 바로 자유라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유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유 다음에 이제 죄가 나타나고 또 벌도 따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여기에 일단은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왜 선물이면서 동시에 저주인가? 나무 이름이 그걸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무 이름이 선악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도 먹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악도 씹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자유다. 창세기 저자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해준다는 단어로서 어찌 보면 자유라는 단어를 더 잘 표현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자유다. 그래서 자유는 어두운 면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 창세기 저자가 얼마나 이런 어두운 면을 잘 표현했냐면 그 하느님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내주지 않으시죠. 일단 못 먹게 했잖아요. 못 먹게 했는데 인간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자유를 가짐에도 있어 그 자유를 갖고 오면 있었어도 인간의 어떤 그 죄가 그 인간의 선택이 불완전한 선택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면서 이 자유의 불완전성을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는 과정 안에도 사실 창세기의 저자가 고스란히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표현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문제냐면 지금까지도 인간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 논쟁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좁게는 윤리의 문제, 넓게는 자유의 문제 안에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는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할 때마다 인간은 계속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논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이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안에서 누구는 같은 걸 보고 선이라고, 누구는 악이라고 하고, 누구는 또 저걸 보고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생이 의미 있고 재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또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끝없는 논쟁, 그래서 어쨌든 피조물 가운데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저자는 인간의 고유성을 바로 여기에서 본 겁니다. 왜 인간만이 특별한가? 왜 하느님이 인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의 그 답을 인간의 고유성을 사실 이 자유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과 여타 피조물의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 이 고민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민도 살아가시다 보면 좀 하게 되죠. 사실 자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약간 긴가민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살아가다 보면 뭐 내가 기르는 집안에 있는 동물들, 애완동물들 아니면 뭐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똑똑한 그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그 쟤들도 자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확실히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죠. 자유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짐승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랑우탄이나 뭐 이런 애들도 지능이 올등이 높은 애들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선과학에 대한 고민, 선과학에 대한 논쟁을 그들이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인간의 고유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지닌 존재라는 걸 이 이야기에서 표현하고 그걸 이성이나 뭐 정신이다 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 본능을 따르고 그 본능으로 그 본능에 자신의 욕망을 더했을 때는 뭐 짐승의 욕망을 거의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죠. 어쨌든 성서의 저자는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뭐 생각을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저 에덴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자유가 짐이라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 자기 자유를 다른 존재에게 맡기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뭐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제발 이 혼란스러운 이 상태에서 나의 길을 누군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그 자유가 내 자신의 자유가 버거운 거죠. 그럴 때 하나의 또 극단적인 선택이 한국에 계시다면 뭐 점을 치료하거나 구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나의 자유를 다른 존재에게 맡겨서 좀 자유에 대한 선택을 대신해다오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자유가 하느님의 전적인 선물인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그렇게 이상하게 가진 거가 아닐까라는 고민. 그런가 고민과 동시에 왜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와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에덴이라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창세기 저자 입장에서 보면 또 동산의 바깥이 되는 거죠. 자, 그 동산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나무죠.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느님이 하시고 인간은 결국 그걸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궁극의 선물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자유라는 것보다 더 끔찍한 저주를, 자유는 선택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전적으로 끔찍한 저주라는 거죠. 그걸 인간이 피하도록 해준 하느님의 배려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의 욕망이 폭발했을 때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욕망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죠. 끝없이 살겠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뭐 몸 중심의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적 욕구를 지니게 되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진 어떤 그 독재자의 습성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죽기 싫어한다는 거죠. 죽음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멸망은 없죠. 예,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걸 노릴 것은 뻔한 일. 하지만 그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저주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그 독재자도 어쨌든 그 죽음으로써, 그 죽음이 지옥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지옥이 낫다,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선물인가 저주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저자는 그걸 당연히 저주라고 본 거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다. 네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권력이 많더라도 내려놓고 죽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그 저주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고 그 욕망의 끝이라는 거죠. 인간이 갖게 되는 끝없는 욕망의 끝은 결국 영원히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겠다는 그 헛된 희망, 그 저주를 피하게 해주는 거죠. 인간 세상은 뭐 재력가와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영생을 꿈꾸고 살아오고 있죠. 그 옛날 뭐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초를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그 많은 신하들을 세상 곳곳에서 보냈고, 한국의 제주도까지도 그 신하가 찾아왔다고는 합니다만 그는 죽었죠. 근데 죽을 때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큰 그 지하에 뭐 이런 굴을 파가지고 수많은 뭐 토기 인형들과 재산을 모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이집트 비단 피라미드랑 똑같죠. 그렇게 했지만 죽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려고 무덤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라고 하고까지 했지만 결국 이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왕국이 될 수가 없죠. 현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이 생명공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인간의 영생, 인간의 가장 어찌 보면 추한 욕망입니다. 추한 욕망을 부추기고 있죠. 과연 그게 인간에게 희망이고 선물일 수 있는가? 창세기 저자는 그 의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그건 아니야. 하느님 이름으로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전체를 좀 정리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고민, 그 자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생명나무, 영생,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그쪽 궁극점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잘 사용하면 지혜라고 불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주위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그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 악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는 선물이자 저주이다. 그러니까 잘 사용해라. 그래서 하느님이 그 자유를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아주 지혜롭게 그걸 표현한 거죠. 인간이 약간 갖고 온 게 있어. 그 자유의 불완전성을, 그 자유를 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아주 지혜롭게 그걸 잘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의 탁월한 묘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 불완전성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의미, 인간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한, 짧지만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이 부분 좀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